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을 계속 위협하면 세계가 결코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에게 김정은이 정상 상태를 넘어 매우 위협적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한 것처럼 그들은 화염과 분노 그리고 힘에 직면할 것이고 이는 세계가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경고에 맞서 괌의 미군기지 공격을 위협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전략군 대변인 성명을 인용해 미국에 엄중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해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 12형으로 괌 주변에 대한 포위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전략군 대변인은 이 같은 사격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결단하면 임의의 시각에 동시 다발적이고 연발적으로 실행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화염과 분노 발언은 북한 지도자가 오판하지 않도록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오늘 말레이시아 방문을 끝으로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김정은이 외교적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점증하는 위협은 북한이 성공적인 미국의 전략에 압박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북한으로부터 임박한 위협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15년 1월에 역류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를 석방했습니다. 북한 중앙재판소는 무기 노동 교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임현수 목사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병보석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임 목사는 2015년 1월 북한 라선 지역에서 평양으로 이동하다가 체포된 뒤 같은 해 12월에 국가전복 음모 혐의로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임 목사의 석방은 쥐스탱 트리도 총리의 특사로 대니엘 장 캐나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어제 방북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 수천성에서 어제 발생한 규모 7.0의 지진으로 인한 사상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수천성 정부와 관영 언론들은 지금까지 관광객 6명을 포함해 19명이 숨지고 247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진이 발생한 곳에서 가까운 수천성의 조자이 거우에서 관광객 3만여 명이 대피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중국 북서부 신장 지역에서 오늘 아침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해 32명이 다쳤습니다. 새로 출범한 베네수엘라 재헌의회는 어제 재헌의회가 야당 주도의 의회를 포함해 다른 모든 정부기관들보다 우월한 상위기관임을 선포했습니다. 재헌의회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제정하는 법과 결정이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주도하는 의회는 권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페루의 리카르도 루나 외무장관은 이날 리마에서 중남미국과 외무장관들과 회의를 갖고 베네수엘라를 독재국가로 규정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야당인 민주동맹이 제이콥 주마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안이 부결된 지 하루 만인 오늘 의회 해산과 총선거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무시 마이만의 민주동맹 대표는 내일 이 같은 제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이에 대한 토론을 요구했습니다. 주마 대통령은 계속되는 부패 의혹에도 불구하고 의회 불신임 표결에서 또다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집권당인 아프리카 민족회의의 일부 의원들이 야당과 함께 불신임안에 찬성하면서 주마 대통령에게 정치적 상처를 안겼습니다. 마이만의 대표는 어제 실시된 표결 결과는 아프리카 민족회의가 분열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년 전인 2007년 8월 9일은 전 세계 금융위기의 시작을 알린 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던 대규모 투자은행들이 연쇄 파산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의 경제위기를 불러왔던 사건입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세계 금융시장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 이후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인하하고 정부 채권을 통해서 경제의 유동성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세계 금융체계 재편을 위해서 노력해왔는데요. 뿐만 아니라 금융위기 이후에 도입된 각종 금융규제로 지난 10년간 세계 금융기업들이 낸 벌금이 3천억 달러가 넘을 정도로 강한 규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의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낮게 유지함으로써 경제가 요동치는 것을 억제해왔는데요. 이 때문에 프랑스와 스페인, 독일을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들은 최근 10년 만에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과 최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미국의 주식시장도 호조를 기록하고 있고 실업률도 감소하는 등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4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8월 10일 목요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함경도 지방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1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미터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4도에서 31도, 신의주 23도에서 31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4도에서 31도, 함흥 22도에서 27도, 끝으로 청진은 20에서 2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 첫 곡은 길고 영원한 사랑이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글렌 메데로이스의 Long and Lasting Love 함께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중국 쓰촨성에서 규모 7.0의 강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최소한 19명이 숨지고 200명 넘게 다친 걸로 집계됐는데요. 산시성에서도 진동이 감지되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지에서 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살펴보겠고요. 미국 정부가 중국산 알루미늄의 최고 80%가 넘는 상기의 관세를 매길 예정이고요. 이어서 최근 중국의 수출 규모가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중국 정부 발표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에서 발생한 강진 소식부터 들어보죠.
네. 중국 쓰촨성의 유명 관광지인 주자이거우현 일대에서 현지 시간으로 어젯밤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규모 4.8 지진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비롯해서 10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여진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관광객들이 주로 머무는 호텔 건물이 크게 파손됐고요. 또 곳곳에서 산사태로 쏟아진 바위들이 도로를 뒤덮고 있습니다.
예, 인명피해도 상당하겠군요.
예, 이 첫 지진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사망자가 100여 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초기 보도가 나왔는데요. 지금까지는 예상보다 사망자 규모가 적어서 19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부상자가 현재 247명에 달하는데요. 이 가운데 40명이 중상이어서 사망자 수가 빠르게 늘 전망입니다. 또한 수백 명이 지금 무너진 건축물 잔해 등에 고립된 상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중국 내 다른 곳에서도 큰 지진이 뒤따르고 있다고요?
네, 중국 대륙 북서쪽 끝에 있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도 오늘 아침 규모 6.6의 큰 지진이 뒤따랐습니다. 앞서 강진이 일어났던 주자이거우에서 북서쪽으로 2200km나 떨어진 신장 북부 보얼타라 몽골 자치주 징허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시안에서도 지진 열도 4도의 진동이 감지돼서 산시성 당국이 긴급 준비태세를 발령했고요.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비롯한 주요 산업설비들이 일시 가동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시안 주민들은 집을 떠나서 대피소로 이동했고요. 쿤밍행 열차를 비롯한 철도 운행 4편이 일시 취소됐습니다.
예, 처음에 지진이 일어났던 그 주자이거우현이 관광지라고 하셨는데요.
네.
외국인들도 많이 있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내외국인을 통틀어서 주자이거우에 머물고 있는 관광객이 3만 5천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현재 재난당국은 이들에게 마실 물과 생활필수품 등을 공급하면서 이 남쪽에 있는 청두 등지로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이 19명 사망자 가운데 최소한 5명이 관광객인 것으로 재난당국 관계자가 AP통신에 밝혔는데요. 이 사망한 관광객이 외국인인지 그렇다면 어느 나라 출신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국인 인명피해가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요. 이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단체 관광객 등을 비롯한 한국인 99명이 급히 현지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여진이 현재 계속되고 있는 중이라 현지에서는 뭐 긴장을 늦추지 못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중국 지진대 지진예보부 장하이쿤 주임은 오늘 규모 6 정도의 여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현지 언론을 통해서 경고했습니다. 이 지진의 세기를 정리한 미 지질조사국 기준에 따르면요. 앞서 발생한 것과 같은 규모 7 이상의 지진은 넓은 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정의되고요. 전 세계에서 연간 10여 차례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규모 6 이상도 이에 못지 않아서요. 최대 160km 지역의 건물과 구조물들을 일시 파괴하는 위력을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 쓰촨성은 이전에도 큰 지진이 여러 번 발생한 곳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쓰촨성에서는 지난 2008년에도 이 원촨을 중심으로 규모 8.0에 이르는 큰 지진이 났었는데요. 당시에 무려 8만 6천여 명이 숨졌고요. 부상자는 37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지금도 원촨 대지진이라고 불리면서 중국 역사상 가장 큰 재난 사건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후에도 2013년 쓰촨성 루산현에서 규모 7.0 지진이 발생해서 20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예. 이번에 발생한 중국 지진 한반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습니까?
예, 마침 오늘 한국의 전라남도 신안군과 가까운 한반도 남서쪽 87km 해역에서 규모 2.7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바닷속에서 일어난 지진이라서 특별한 피해는 없었는데요. 이 중국 대륙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번 강진과 연관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알루미늄에 상계 관세를 매긴다는 소식이군요.
네, 미국 상무부가 어제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에 최고 80.9%의 상계 관세 예비 판정을 내렸습니다. 상계 관세란 외국산 제품이 자국 정부 보조금 등을 받아서 훨씬 싼 가격으로 들어와서 국내 기업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판단될 때 징벌적 보복적 의미로 매기는 세금인데요.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어제 판정 발표문을 통해서 해로운 무역 관행을 이용해서 미국의 필수 산업과 근로자, 사업체들로부터 이득을 취하려는 외국의 시도에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겠다면서 발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번 결정이 나온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알루미늄 포일은요, 이 갖가지 산업 재료와 생활용품 등에 쓰이는 이 가볍고 녹이 안 쓰는 알루미늄이라는 금속을 이 종이처럼 얇게 펴서 점인 제품입니다. 이 금박, 은박 할 때 알루미늄 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미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들여온 이 알루미늄 포일은 137,600 톤에 달하는데요. 돈으로 따지면 3억 8,900만 달러어치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이 제품들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통해서 미국에 유통되는 것으로 이 조사 결과 드러나서 이를 징벌하는 의미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비 판정한 건데요. 이 최종 판정은 오는 10월 23일께 나올 예정입니다.
네, 이 중국산 제품들의 불공정 무역 관행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미국 알루미늄 포일 제조사들이 지난 3월에 중국 업체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불법 수출 보조금을 받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공정한 무역 경쟁 원칙에 위배된다는 건데요. 이 5개월여에 걸친 미 상무부 조사 결과 이 업계가 제기한 문제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서 상계 관세를 매기기로 한 겁니다. 이 중국 제조 유통 업체들은 보조금을 통해서 이 생산과 물류 비용 등을 보전받아서 미국산 알루미늄 포일 제품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미국에 덤핑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이에 대한 중국 측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 알루미늄 포일을 관장하는 중국 비철금속산업협회 측은 이 중국 업계는 무역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와는 또 별도로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미국 안보에 미치는 악영향을 조사해서 이 추가 수입관세와 할당량을 부과하는 방안도 강력하게 검토하고 있어서요. 이 중국 측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예. 자, 그럼 미국 업계의 반응은 어떤가요?
미국 업계에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로잡아서 미국 내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 실천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미 알루미늄 협회는 성명을 통해서 2만여 개의 일자리를 직간접적으로 만들고 있는 우리 업계가 공정한 경쟁 기반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예. 미 상무부의 이번 조치가 지난주 알려진 대중국 무역 제재 준비와 관련이 있습니까?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통상법 301조에 따라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미 무역대표부에 지시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지난주 언론에 밝혔었는데요. 이 관련 조치 착수는 일단 연기됐습니다. 이 상무부의 이번 결정은 이 해당 조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7월 수출입 성적표가 나왔군요.
네, 중국의 해관총서가 화요일 중국의 지난달 수출입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 발표에 따르면 달러화를 기준으로 중국의 7월 대외 수출은 1,936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7.2% 늘었고요. 수입의 경우는 11% 늘었는데요. 하지만 수출이나 수입 모두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예, 그 당초의 전문가들의 예상은 어느 정도였나요?
네, 로이터 통신이 전문가들의 의뢰한 것을 보면요. 이 전문가들은 중국의 7월 수출이 지난해보다 이 달러화 기준으로 10.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저조하게 이 실적이 나타난 건데요. 수입도 달러화 기준으로 16.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예. 한 달 전인 6월 성적보다도 저조한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중국의 6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3%, 수입은 17.2%가 늘었습니다. 중국의 7월 수출입 증가가 예상보다 저조하긴 하지만 여전히 성장세를 보이고는 있는데요. 중국의 7월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467억 4천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예상치인 460억 8천만 달러보다 소폭 웃도는 수치입니다.
예. 자, 이렇게 중국의 대외 무역 수출이 예상보다 저조한 이유 어떻게 좀 풀이될 수 있을까요?
예, 통상적으로 이 경제 지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한 가지 요인을 꼽기는 어려운데요.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제조업체들의 가격 인상을 잡은 것이 반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수출 둔화는 중국의 시장 점유가 이제 한계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 수출이 활력을 잃으면 중국 정부의 부채 축소 노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세계 1, 2위의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 무역 갈등이 심상치 않죠.
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부터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지적하면서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현재 미국이 대중국 무역으로 한 해 동안 보는 적자는 3,47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양국 정부는 이런 무역 갈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4월에 이른바 100일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기대보다 진척이 더디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정부는 이 초강력 무역법안인 슈퍼 301조 적용을 검토하고도 있습니다.
예, 지난달 중국의 대미 수출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예,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7월 중국의 대미 수출은 1년 전보다 8.5%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는 6월의 19.8%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거고요.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4.2% 늘었습니다. 참고로 7월 한 달 중국의 한국에 대한 수출은 3.6%로 6월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기후변화와 관련한 미국 연방정부 보고서 내용이 알려졌는데요. 현재 미국인들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이미 느끼고 있고 또 기후변화가 인간의 활동에서 기인한다는 증거가 충분하다는 내용이라고 뉴욕타임스 신문이 전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최근 미국에서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숨지는 사람이 크게 느는 가운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대처를 약속했다는 소식, 또 트럼프 대통령 사업체에 대한 연방정부 지출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부의 보고서 내용이 전해졌는데요. 미국이 과거보다 상당히 더워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평균 기온이 1980년 이후 급격하게 상승했고 또 과거 1500년을 통틀어서 최근 몇십 년이 가장 더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 신문이 월요일 연방정부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전한 소식인데요. 연방정부 13개 기관의 과학자들이 작성한 이 보고서 초안은 미국인들이 현재 기후변화의 영향을 이미 느끼고 있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자, 기후변화의 영향을 이미 느끼고 있다면 실제로 이 기후변화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말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 초안은 기후변화의 증거가 대기층 꼭대기에서부터 심해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수만 명의 과학자가 수천 건의 연구 논문을 통해 내린 결론은 지상과 공중에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라며 또한 이런 수많은 증거들은 이 최근 나타나는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으로 인간의 활동, 그러니까 특히 또 이 온실가스 배출을 지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온실가스는 지구의 온도를 적정 온도 이상으로 상승시켜서 이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각종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보고서는 따라서 인간이 당장 대기 중에 온실가스 배출을 멈춘다고 하더라도 21세기 말에는 세계 온도가 지금보다 최소한 섭씨 0.3도 올라가고 실제로는 최고 섭씨 2도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보고서는 초안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다고요?
네. 이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이번 보고서 초안은 4년마다 의회가 위임해서 진행하는 국가기후평가의 일환인데요. 이 보고서는 미국 국립과학원이 서명했고 현재 이 트럼프 행정부의 승인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보고서를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과 또 일부 행정부 장관들의 주장과는 좀 배치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의 원인이 인간의 활동이라는 증거가 불분명하고 또 기후변화 효과 예측 능력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부터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는 사기라고 주장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 미국에 경제적 불이익을 준다면서 지난 6월 1일 이 협정 탈퇴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스콧 프루이트 환경청장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기로 한 것은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 탈퇴를 결정하기 전에 기후변화에 대해 많은 의견을 들었고 신중히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지난 금요일 4일에 유엔에 이 파리협정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했죠.
맞습니다. 이 파리협정에 복귀하기 위한 적합한 조건을 찾기 전까지는 이 협정에서 탈퇴하겠다는 뜻을 전했는데요. 전 세계 195개 나라가 참여한 파리 기후 협정은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이 보고서는 언제 공식적으로 공개될까요?
네, 이 보고서는 이달 18일까지 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프레이트 청장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을 온실가스로 믿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학자들이 염려하고 있다고 이 뉴욕타임스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과학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 대치되는 이 첫 번째 보고서를 정부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 과학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보고서 내용을 바꾸거나 숨길 것을 또 우려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신문이 전했습니다.
네. 자, 이번 보고서는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이 인간 활동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뉴욕타임스는 기후변화 부정론자들 역시 이번 보고서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14년 평가 이후 나타난 극심한 기후현상과 인간 활동의 연관성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보고서는 미국에서 최근 발생한 일부 극심한 가뭄과 인간 활동의 연관성에 대해서 복잡하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장기간의 극심한 가뭄이 많이 있었지만 지구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네, 아메리카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본인 소유의 골프장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뗀 것은 아니라며 일하는 휴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 오피오이드 중독 문제를 다루기 위한 브리핑을 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톰 프라이스 보건후생부 장관과 켈리앤 코웨이 백악관 선임 고문,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 또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등이 이 브리핑에 참석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Drug overdose is now the leading cause of accidental death in the United States.
약물 과다 복용은 미국에서 사고사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얘긴데요.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지난 1999년 이후 미국에서 거의 4배로 뛰는 등 여태껏 보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에 오피오이드 중독으로 숨진 미국인의 수는 5만 2천 명에 달했습니다.
네. 자, 왜 이렇게 중독자가 늘고 있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오바마 행정부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 마약 관련 범죄자들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문제라는 건데요. 지난 2011년에서 2016년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 기간에 이 마약 관련 범죄로 기소된 사람의 수가 23% 줄었고 또 마약 범죄에 대한 선고 형량도 크게 줄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겁니다.
예, 실제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 마약 사범 수천 명을 조기 석방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이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사법 개혁의 일환이었는데요. 과거 미국 법원이 마약을 이 단순히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 장기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미국 교도소에 수감자들이 넘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뭐 실제로 연방교도소 수감자의 절반이 이 마약 사범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마약 사범의 형기를 줄여주거나 이 선고 형량을 가볍게 하는 식으로 개혁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현상을 되돌리겠다고 말했고요. 미국이 오피오이드와 헤로인 등 마약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실제로 어떤 식으로 마약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겠다는 건가요?
네, 마약 중독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차례 말해왔듯이 이 마약 중독 문제를 국경 강화에 연결시켰는데요.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통해 많은 양의 마약이 유입되고 있다면서 남쪽 국경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고요. 또 중국에서 특정 종류의 합성 마약이 들어오고 있다며 중국 정부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또 다른 나라와도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남용과 관련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가운데 한 사람이죠. 이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이끌고 있는 오피오이드 위기위원회가 지난주에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3주에 한 번씩 이 9.11 테러 때 숨진 사망자 수, 그러니까 거의 뭐 3천 명에 달하는 사람의 수가 3천 명에 달하는 미국인이 이 마약 중독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는 건데요.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이 긴급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프라이스 보건후생부 장관은 현재 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장관의 말입니다.
A strategy that includes making certain that we have the resources and the information necessary for prevention and treatment and recovery.
네, 프라이스 장관은 보건후생부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아직 논의 중이며 오피오이드 중독 예방과 치료, 회복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비상사태 선포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건 아니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라이스 장관은 또 국립보건원이 약물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과 중독성이 없는 진통제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연방정부와 트럼프 대통령 사업체 거래에 관한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 부동산 기업인 출신입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여러 곳에 이 트럼프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고 또 사업체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 연방정부가 이런 트럼프 사업체에 어느 정도나 돈을 썼는지 또 트럼프 기업이 대통령 덕분에 이익을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또 어떤 식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건가요?
네, 이번 조사는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의원 18명이 어제 15개 연방정부 부서와 9개 독립정부기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기업이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트럼프 기업과 관계 있는 사업체에 지불한 돈이 있으면 그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들은 이 편지가 조사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내릴 때 과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을 내리는지 대통령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결정을 내리는지 알기가 힘들다면서 8월 25일까지 그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네. 이 연방정부가 트럼프 기업 소유 시설을 이용한 예로는 어떤 경우가 있었나요?
네, 이 그동안 언론이 보도한 데 따르면 국무부가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트럼프 호텔 방을 객실을 19개를 예약해서 사용한 일이 있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 씨가 사업차 출장을 갈 때 이 경호원들을 동행하는데 또 여기에 세금이 들어간다는 그런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이 플로리다와 뉴저지주의 휴양지를 자주 방문하는데 이때도 또 경호비 등 세금이 들어가죠. 또 트럼프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뉴욕 브루클린의 아파트에 이 주택도시개발부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에 이익이 상충하는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경영권을 장성한 자녀들에게 모두 넘겼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서입니다.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는 무려 자동차 26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보통 4차선만 돼도 넓다 싶은데 26차선이라니 도대체 얼마나 넓을지 감도 잘 오지 않는데요. 그만큼 이 텍사스가 크다는 소리겠죠? 네, 미국 곳곳의 문화와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외로운 별, 텍사스의 어제와 오늘, 텍사스 사람들 얘기입니다. 미국 50개 주는 저마다 별명 한두 개쯤은 갖고 있습니다. 그 주를 가장 잘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한데요. 텍사스의 별명은 론스타, 외로운 별입니다. 외로운 별이라니, 뭔가 사연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텍사스에서 30년 가까이 살고 있는 텍사스 터줏대감 김상주 씨 도움말 먼저 들어보시죠.
텍사스랑 멕시코랑 큰 전쟁이 있었거든요. 독립전쟁이죠. 텍사스 입장에서는. 멕시코 입장에서는 지키려는 전쟁이고 그 당시 그 별을 하나 그 귀에다 그려갖고 외로운 투쟁같이 끝까지 싸운 뭐 그런다는 의미에서 론스타가 나왔대요. 그 론스타는 뭐 주 기, 주 엠블렘 보고 어디나 다 쓰이니까 아주 굉장히 상징적이죠. 이 별이. 어떨 때는 그 별이 주는 느낌이 좀 위압적이다. 뭐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오래 자란 사람들한테는 그런 느낌이 딱 들기도 하는데 막상 보면 또 텍사스 깃발이 참 이뻐요. 파랑파랑 하양에 별 하나 있는 게.
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텍사스는 원래는 스페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1821년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멕시코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아직 힘이 약했던 멕시코는 텍사스 지역을 개척할 목적으로 미국인의 이주를 받아들였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인 이주민들과 멕시코인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마찰이 빚어지게 됐고요. 1836년 텍사스 이주민들은 독립을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주민들로 꾸려진 민병대 병력은 멕시코 군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했고요. 당시 치렀던 알라모 전투는 지금까지도 미국인들이 잊지 않고 있는 비극적인 전투입니다. 텍사스 민병대는 지금의 샌 안토니오 지역에 있는 알라모 요새를 지키면서 연방정부의 구원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미국 정부는 멕시코와의 전면전을 우려해서 구원군을 즉시 보내지 않았고 결국 이들은 대병력의 멕시코 군대를 맞아 외롭게 싸우다가 전원 전사고 맙니다. 예, 미국 성조기에 그려져 있는 별들이 각 주를 상징하는 건 대개 아실 텐데요. 당시 텍사스 민병대는 자신들을 상징하는 별 하나를 크게 깃발에 그려놓고 싸웠다고 합니다. 외로운 별 하나. 네, 바로 오늘날 텍사스의 상징이자 별명인 론스타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텍사스인들은 동지심이 대단하고요. 텍사스인이라는 자부심도 대단한데요. 휴스턴 주민 지니보니 씨 얘기입니다.
네, 정말 그래요. 어디서 왔냐고 하면 텍산이라고 해요. 휴스턴이나 댈러스에서 왔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아예 텍산이라고 말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김상주 씨도 비슷한 얘기를 하네요.
아, 예. 진짜 텍사스 프라이드가 대단해요. 어느 정도냐면은 텍사스는 홀 아더 컨트리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 텍산이라고 그러거든요. 텍사스 사람들은 텍산이라는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네, 그런데요. 이 자부심이 강한 만큼 혹시 외국인이나 타주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이지는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텍사스가 이 자체가 이름이 여기 원주민 말로 프렌들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여기 프렌들리를 굉장히 강조를 한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사람들이 다 친절해요. 뭐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텍사스 여기가 원래 그 멕시코 사람들의 땅이었기 때문에 주민이 굉장히 많아요. 이 히스패닉 그 레지던시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여기 공문은 모든 공문은 두 개로 쓰여요. 영어하고 스페니쉬. 스페니쉬가 없으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모든 공문은 두 개 언어로 동시에 쓰여야 돼요. 법적으로. 결코 스페니쉬 인구를 무시할 수 없는 지역인 것 같아요.
지니 보니 씨 얘기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State motto of Texas is friendship. It's funny, isn't it? The name Texas actually comes from an American word.
텍사스 주의 구호가 friendship입니다. 흥미로운 게 이 텍사스라는 이름이 사실은 테샤스라는 미국 인디언 원주민들의 말에서 온 거라고 해요. 친절 또는 동맹, 우방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멕시코와의 장벽 건설 문제가 뜨거운 뉴스가 되면서 자칫 텍사스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텍사스 주민들은 텍사스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곳이라고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
I'm Caucasian and my husband is Hispanic and we have my beautiful mixed baby.
백인인 이 여성은 중남미계 남편과의 사이에 예쁜 혼혈 아이를 두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텍사스가 아주 우호적이고 다양한 사람들을 환영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I can just go anywhere and talk to a stranger here and they don't think it's weird.
길 가다 아무에게나 말을 걸어도 아무도 자신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따뜻하고 유쾌한 곳이라고 말하는 아시안 여성도 있고요.
The music is great, the food is great, the arts are great, the people are friendly.
또 이렇게 음악과 음식, 예술과 함께 친절한 사람들이 텍사스의 자랑이라고 말하는 남성도 있고 저마다 텍사스를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네,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많은 한국분들이 주로 자영업을 하는 것처럼 이 텍사스 역시 대부분 한인들은 자영업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텍사스에서 달라스는 이제 비즈니스 시리고 그다음에 휴스턴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역의 도시이기 때문에 일자리는 사실 많이 있는데 이제 한국분들이 대부분의 한국분들이 이제 자영업이 많으시고 이제 달라스나 휴스턴 같은 경우는 이제 어스틴도 그렇고 일부가 한국에서 지상사에서 오신 그 저 직원들이 많으시고 삼성, SK 뭐 여러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다음에 어스틴 같은 경우 어스틴이나 이제 여기 이제 휴스턴 이런데 유학생들 수가 굉장히 많아요.
지니 보니 씨는 4년 전에 텍사스 이주를 결정했을 당시만 해도 약간은 걱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I was worried about that when my husband said let's move to Houston, Texas. No, oh my God, it's gonna be so just
사실 처음 남편이 텍사스 휴스턴으로 가자고 했을 때 걱정했었어요. 텍사스 사람들은 너무나 미국적이고 외부인들과 가깝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저희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적어도 13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온 아이들인 거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멕시코인들이고요. 아시아인, 유럽인 등 정말 다양합니다. 거리를 걸어 다녀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 받아들이지요. 물론 지금도 아주 시골 외곽으로 가면 약간 이상하게 보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하지만 대부분은 아주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들이지요.
네, 지니 부니 씨에게 이제 텍사스는 마치 할머니가 살고 있는 정겨운 고향 같은 곳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1990년대에 텍사스에 유학을 와서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텍사스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김상주 씨에게는 이 텍사스가 어떤 의미일지 물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왔을 때는 그 이방인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지만 나 혼자라는 느낌 있잖아요. 예,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한 10년 이상 공부하면서 살았었어요. 한국에 대한 그리움에서 오는 거부감이겠죠. 그런 게 한참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는 어딜 나갔다 와도 휴스턴 엔터터스 3D 리밋에 딱 들어오는 순간 아주 기분이 좋아지고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물가나 이런 사는 것들이 편하고 일단 집값이 무지무지하게 싸요. 그러니까 일단 생활에 그게 큰 어려움이 없고 너무 편하게 살고 있고 이제 날씨가 덥다든지 이것도 익숙해지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지난 2월에 그랜드 캐니언을 잠깐 갔다 왔는데 영하 7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온도가. 아,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여기 살다 보니까 익숙해져갖고.
네, 미국 곳곳의 문화와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외로운 별 텍사스의 어제와 오늘, 텍사스 사람들 얘기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박영서였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rub it in one's face. rub it in one's face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Guess what? I'm going on vacation to Paris.
I know. You've already told me many times. You know I can't go. So stop rubbing it in my face.
Fine, fine. I won't rub it in your face anymore.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Guess what? I'm going on vacation to Paris. 말해줄 게 있어. 나 파리로 휴가 간다. 라고 하자 제이슨이
I know. You've already told me many times.
알아. 나한테 여러 번 간다고 했잖아.
You know I can't go. So stop rubbing it in my face.
넌 내가 못 간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자랑하니? 자꾸 들먹이지 마. 라고 합니다. 이어서 제가
Fine, fine. I won't rub it in your face anymore.
알았어, 알았어. 자꾸 얘기하지 않을게. 라고 대답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rub it in one's face,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Guess what? I'm going on vacation to Paris.
I know. You've already told me many times. You know I can't go. So stop rubbing it in my face.
Fine, fine. I won't rub it in your face anymore. Today's expression is rub, R-U-B, rub it in one's face, F-A-C-E, face, rub it in one's face. To rub it in one's face is to emphasize your advantage in a way that makes someone jealous. It can even leave them feeling upset or embarrassed. 단어 rub, R-U-B, rub은 문지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다른 사람의 얼굴에 계속 문지르면 들먹인다. 또는 이미 알고 있는 실수를 상기시키다 또는 계속해서 자랑하다 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본문에서 저는 제이슨에게 이미 파리로 휴가 간다고 여러 번 자랑했습니다. 제이슨은 저처럼 휴가를 내서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이슨에게 자꾸 얘기하니까 제이슨은 자꾸 들먹이지 말라고 합니다. 영어로 You know I can't go. So stop rubbing it in my face. 라고요. 네, 이렇게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자꾸 들먹이거나 혹은 자랑을 계속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rub it in one's face 입니다.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Guess what? I'm going on vacation to Paris.
I know. You've already told me many times. You know I can't go, so stop rubbing it in my face.
Fine, fine. I won't rub it in your face anymore. Let's review. To rub it in one's face is to emphasize or point out your advantage in a way that makes someone jealous. Rub it in one's face.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제럴 졸링이 부른 We Don't Have to Say the Words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People sit and talk for hours Discussing if the love they've got is real You don't have to say it Cause I know exactly what you feel People keep on talking about the weather Spending words on unimportant things Staying in a corner Listen to our hearts that sing We don't have to say the words We live by the love that's in our eyes If we're feeling good or good We don't have to say it We don't have to say Sometimes I can feel you read my mind, babe That I am an open book for you Ain't ever hard for us to find love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74년 8월 9일 오늘 제럴드 포드 미국 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난 닉슨 대통령의 뒤를 이어 미국의 제38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I, Gerald R. Ford, do solemnly swear.
I, Gerald R. Ford, do solemnly swear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e office of President.
이로써 보드는 역대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선거 없이 대통령과 부통령이 됩니다. 한 해 전 닉슨 대통령은 스피로 애그뉴 부통령이 뇌물수수 의혹으로 물러나자 당시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였던 포드를 부통령으로 임명했던 것입니다. 포드는 이날 취임 연설에서 국민들에게 닉슨 시대의 종말을 가져온 워터게이트 사건을 딛고 국민적 화합을 이룰 것을 호소했습니다.
As we bind up the internal wounds of Watergate, more painful and more poisonous than those of foreign wars,
하지만 대통령 임기 중 닉슨에 대한 특별 사면, 인플레이션 억제 실패 등으로 포드의 지지율은 급속히 떨어졌고 포드는 2년 3개월 동안의 대통령 잔여 임기만 마치고 정계를 떠났습니다. 포드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휴전 협정을 이끌어내는 등 중동 평화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1936년 8월 9일 오늘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한 조선의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 부분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날 베를린 하늘에는 일장기가 올랐고 기미가요가 울려 퍼졌습니다. 당시 조선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송기정 선수는 또한 마라톤 출전 시 가슴에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를 붙이고 출전해야만 했습니다. 이날 시상대에 오른 송기정 선수는 고개를 숙인 채 땅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날 송기정 선수의 우승은 일본의 억압에 눌려있던 조선 사람들에게 감격과 희망을 안겨준 동시에 조선 민족 전체를 가슴 아프게 만든 영광이었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